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고 2절을 보면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한 다음에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수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과 그런 내용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확인해 본 바 수치라는 단어와 2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는 그런 말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원수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대적하고 자신의 상황들이 수치를 당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다윗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한다. 이 시편 25편의 큰 하나의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자신의 그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스스로 힘으로 떨쳐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을 때 그 고난이 깊이 나를 얽매이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따라오는 것이 수치인 것이죠. 누구도 그 수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위협을 당하고 다윗성을 빼앗기고 사무엘하 15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더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나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하고 그렇게 승리를 노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심이 다 자기를 대적하는 아들 압살롬에게로 모사들과 장군들과 많은 방백들과 많은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주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도 참 온 국민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거기다가 그 아들이 죽인다고 하는 위협과 두려움과 그 수치 가운데에서 그가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때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 시므이가 다윗의 그 사람들과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무리 다윗이 힘이 약해졌어도 그 사울가에서 난 그 시므이가 욕하는 그것을 충분히 막을 수는 있었죠. 그래서 아비새 장군이 어찌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가서 그의 목을 베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죠? 그가 나를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어찌 내가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 저주를 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저주까지도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으로 그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그 입을 막을 수도 있고 장수 하나를 보내서 목을 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원통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를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그 마음의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모르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으로 갔나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의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그 삶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 그 원통함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자들과 자신의 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 예배를 배방하고 교회를 유린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수자가 되시고 보복자가 되시고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을 보면서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무엘하 11장에서의 범죄가 있지 않았느냐. 다윗이 치명적인 그 일들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오지 않았느냐.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다윗만 범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범죄했는지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그 빛을 받는 대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죠. 다윗만이 그런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전혀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성경을 보면 참 많은 부끄러움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런 다윗처럼 그렇게 치명적인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 일들을 실행하고 구덩이를 파고 그를 저주하고 얼마나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까? 그때 그가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가니까 힘이 있습니까? 자신은 그 결박을 끊을 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앞에서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스스로 떨칠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끌고 가면 예레미야는 그냥 끌려가야 됩니다. 그들이 치면 예레미야는 그냥 맞아야 됩니다. 그들이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는데 우리가 맞대어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욕을 먹는 것이죠. 그 해를 당하는 것이죠. 이 아나도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가 미웠으면 그저 한순간에 감정이 일어나서 우발적으로 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모색하고 죽이려고 궁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살해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 나무는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그 열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나이다 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 예레미야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다시 돌이켜서 예레미야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눌러서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열매, 그 말씀, 그 진리를 사람들이 그것을 없애버리자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레미야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완전히 그의 모든 전 존재를 뿌리채까지 뽑아서 없애려고 그들이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대적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을 때 그가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보복을 하고 내가 대적하고 내가 모욕하는 자 맞대어서 내가 모욕을 하고, 그것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는데 기도할 수 있나요?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해결하는데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만, 부끄럽지만, 원통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주님이 친히 우리의 보복자가 되시고 보수자가 되시고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이 있든지 때로는 힘이 없든지 상관없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의로 판단한다는 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강림하시고 하나님은 그 공의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공의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판결하신다고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을 주고 누구에게 심판을 줍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구원을 받는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장수를 보내서 그 시므이 하나쯤 죽이는 거 문제가 아닌데, 그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시편 7편 12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됨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7편 분명히 다룬 이 내용이고 제가 주일 설교에도 언급한 이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쪽 면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판단받지 않고 그 판단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나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가 그의 칼을 갈고 계신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활시위를 당겨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만 놓으면 쏜살같이 그 활이 그 공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쏘아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참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고 속히 예수님이 강림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도록 만들고 하루라도 빨리 한 사람이라도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수치받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부끄럼 당하는 것을 택하고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영광으로 그 수치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자신은 어찌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공의를 믿지 않는 자들, 회개치 않는 자들,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 때에는 참 그들과 닮고 싶지 않다 할 만큼의 부끄러운 인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했던 나사로, 거지 같은 그 인생, 누가 그 인생을 닮고 싶겠습니까? 부끄러움 가득하고 그 헌데 상처난 데를 개가 핥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죠. 여리고 성 초입에서 맹인된 바디메오, 그도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본 그 맹인 바디메오를 얼마나 꾸짖고 잠잠하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꾸짖어도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부끄러움이 많았고 그 인생이 참 처절하고 수치 가운데 임했던 인생. 그런데 사람들은 꾸짖고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하지만,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그 원통한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는 그 수치받는 자의 원통한 마음을 알아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꿔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저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영광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더욱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의 영광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주님은 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수치를 결국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내용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세례와 성찬이 이 성례전인데 이 성례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욕도 바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성례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신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신이 그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갔던 양이 되었다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우리가 일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받지만 내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 원통함을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혀진 바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원통함, 부끄럼, 그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 내가 힘이 있지만 보복하지 않는 것, 힘이 없어서 떨치지 못하는 그 고난의 원통함을 주님이 다 아시기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수치를 받는 그 길 가면서 더욱 주를 바라보고 내 모든 아픔, 상처, 어려움과 원통함을 주님께 맡기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세상의 일도 아니요, 세상에서 오는 억압도 아니요, 사람들의 비방과 저주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들인 것을 확인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한 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수치를 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확인받고 그 부끄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곧 영광이 옴을 확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날을 그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이것이 더욱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고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동안에 더욱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이 성취되는 것을 함께 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부끄럼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으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저 위로만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과 능력과 참된 하늘의 복으로 이 시간 입혀 주옵시고 그리고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위에 함께 거하심을 분명히 발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